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죠. 3장은 그런데 말세에 대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얀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 63년경 예수님이 죽은 지 3년 후, 한 30년 후 정도 되지요. 그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답니다. 그쓴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세가 어떤 것인가? 그 말세라고 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는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세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뭘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와 정의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말세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선악간에 모두를 구분한다 합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모두가 부활하지만은 그 처지가 달라진다. 악한 자는 심판에 부활을 해서 불못에 죽으려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의 생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추구한답니다. 자기 유익.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능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등지는 거죠. 그런 등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이기적인 삶으로 그러한 변화된답니다. 이기적으로 삶을 사니까 내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첫째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연코 해를 끼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권위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권위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그들을 침범해가지고 그들을 내 부하로 삼아서 노예 삼는 것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세에 일어나는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거처럼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부인도 많이 삼지 말고 금은보화도 삼지 말고요.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조목을 이스라엘 백성에 줬는데 다 솔로몬 왕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부터 변화되어서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너 당대에는 망하지 않지만 너 후대에는 네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고 이미 사울왕을 통해서부터 이야기를 예언했지만은 이미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 그러나 그 나라들이 선한 일을 삽니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 칼라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랍니다. 물질적인 것 그런 것과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억박에 의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믿는 자들은 자기의 편이 하나님 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욥을 사랑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사랑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 생명만 해치지 말라 할 때 사탄은 가서 욥의 자녀들 10명을 다 없애버립니다. 재산을 싹 날려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부인이 저주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42장에 보니까요.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열 자녀를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갑절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온몸이 정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버리는 그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욥처럼 이겨나갈 때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말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물질 사람이 모든 악의 근원이요 뿌리라고 했죠. 물질은 우리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뺏고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자들의 그 삶을 보면 그렇지요. 얼마 되지 아니하는 거지만은 서로 자기가 그 전체를 가지겠다고, 그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요. 나눠서 공평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애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에 가장 큰 핏줄을 받은 형제들끼리도 그와 같이 싸움을 싸우는데 피를 나누지 않은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더 많지요. 그것은 바로 자만과 물질이 사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랑이요 후원 장담하는 것이 바로 자긍하는 거랍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한 것.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깊은 의미의 그 말씀을 던져주신 것을 음미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에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아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건을 착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도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세인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하지 않아. 주어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에서요.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청구서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달 동안에 하는 일, 잔디 깎는 것 5불, 내가 아버지 신발 정리하는 것 3불, 또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서 15불을 아버지한테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 아들에게 청구서를 또 썼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온 것 얼마나 많은 돈이니? 그것은 풀이다. 또 너에게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었는데 이것도 풀이다. 네가 학교 갈 때 학교에 드는 모든 돈 이런 것도 전부 무상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너를 태워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그러한 버스비도 내가 택시 그 운송해 주는 그 기름값도 전부 풀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구서를 주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 매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떻습니까요? 너무나 많거든요. 매일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은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현재 처지에서 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브레이킹 뭐 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6명의 애들을 돌보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3명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6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중에 거기에 한 아람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간질을 하는 애랍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모든 대소변을 정말 해줘야 되고 그런데 다만 눈만 말똥말똥 떠가서 눈으로 그의 감정을 표시하는 아이랍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가 기쁠 때는 눈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답니다. 그때 법적 차이가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정말 그 마음의 평강이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아담이라고는 애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에 계실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가실 것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모든 걸 다 내놓고 정말 포기했습니다. 물질적인 거 포기했습니다. 권세적인 거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마실 그러한 것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데 뭘 했겠어요? 누가 먹여줘야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평강이 계셨을 거라고. 그 아담이라고는 정말 간지를 해서 점차점차 그 생명이 잃어가는 그 어린 소년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강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부터 경건의 모양을 찾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있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당신 말을 따를 수 있겠지만 당신의 행함을 보면은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부인이 자기의 이불짐을 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기 남편 목사 앞으로 이불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당신 집에서 주무시지 왔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나도 거기에서 당신과 같이 살갔소 하고 이불 보따리를 지고 당신 그 앞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쾌락입니다. 내가 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미국의 누구처럼요. VIP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13만 불을 지불했다고는 미국의 사람도 있었어요. 다 부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먼저 시작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경쟁한데 미국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VIP들은 그런 삶을 산다. 자기가 값을 지불해주고 그 쾌락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삶이든 돈이 없는 삶, 자기 쾌락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먼저 선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고난 당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내가 없을 때도 주라 하셨으니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한가운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말세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크릿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했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거부가 되게 하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으니 그것을 향해서 현재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요? 말씀한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그럽니다. 아니 주면 없어지는데 뭐가 채워집니까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건 주면 줄수록 없어지지만은 영적인 것은 주면 줄수록 확장된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거며 스피리추얼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주면 줄수록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면은 바로 여러분은 더 큰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살아갈 때 더욱 믿음을 굳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오늘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 같지만은 놀라운 은혜를 갑니다. 왜요?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풀들을 만드시고 심 있는 채소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공중에 나르는 새들의 종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지는 육축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과 생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근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요. 이성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걸 증거해 주고 계시고요. 성경의 구약과 시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또는 뭐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가 있으면 약속한 것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확신해야 돼요. 아, 주실까? 벌써 받지 못합니다.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기쁨이 충만돼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 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무엇입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건 롤스로이나 그 밖에 뭐 싼 엑세스나 현대 엑세스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가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타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아주 20만 불, 30만 불, 뭐 100을 맞을 타는 사람 그건 뭐하러 그걸 하느냐 하는데 그걸 가져본 사람만이 갖는 그 기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한 자만이 우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타보고 내가 직접 가져보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약속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라고 확신하고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실바나 높게 뜨겁게 뜬 불 속에서도 끝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라는 거죠.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야.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와 같은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끝없는 기쁨이 충만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이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조그만한 일이라도 내 것으로 내가 해서 했다고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의 지체가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체가 자기 혼자 라디오 보고 텔레비 보고 예배 볼 수 있어요. 그건 지체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지체로서의 삶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체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역사거든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그런 거 죄와 구별되는 거거든. 정결한 거거든요. 죄와 구별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와 생명과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신 교회에 여러분이 지체가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 번째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준비예요. 어떤 준비입니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했으면 자녀들에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가정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교회 천국이거든요. 가정의 천국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 교회 천국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 말씀에서는 철학적인 것 아닙니다. 옛날에 킹이라고는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도에도 네 번이나 갔다 왔답니다. 인도에도. 그리고 불교에 깊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보다는 불교의 철학이 더 심오하고 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아요. 철학은 무엇입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철학을 말하는 거, 인간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농부가 공부할 때는 농부에게 맞도록 설명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박사들이 공부할 때, 그 성경을 공부할 때 그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인간이 그냥 쓴 것이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토기장이와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버린답니다. 남에게 그걸 절대 주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127편 보니까 두 아버지 엄마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값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주지 않고는 생명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첫째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정말 엉터리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큰 죄를 다 졌거든요. 살인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답니다. 눈물로 통회하는 그러한 그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무려 50편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7편이 회개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삶을 살았더냐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대로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있어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발견케 해 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만이 섬기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그 서신 가운데서 첫 번째 서신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발견케 해 줍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줄수록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사명, 각자에게 준 탈런트대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한 탈런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묻어놓는 것이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달란트를 받든 다섯 달란트를 받든 그 숫자에 관계없이 나에게 준 것을 최소한도로, 최대한도로 증자시켜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이 있죠. 우리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나를 얼마나 귀중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일까? 나는 말을 잘하니 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믿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 측은하고 나에게 힘들거립지만은 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보니까요. 말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잠자고 있으면은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날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기 함께 예배 드린 것 오늘이 정말 최선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간절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할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틀리고 안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뭔데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의지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물속에서 건져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픈 데서 살려주는 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했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니 오늘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걸 믿고 오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장모님처럼 입맛 따시니까 꿀송이처럼 단 음식이 목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무슨 데서 과부가 36살 문 과부가 혼자 원을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훈훈한 몸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믿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체험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또한 성경은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은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삶이요 깨닫는 삶이라고 했사오니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셨습니다.